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몸에 대한 중요성을 이제 로마서 성경을 같이 함께 보시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그에 이어서 우리 몸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몸은 엄청난 잠재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의 몸이 죄나 또는 그 사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매우 큰그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그런 영향을 끼쳐 나갈 수도 있고, 또 반면에 우리 몸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진리에 성령께 붙들림 바 되면 우리는 무한대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거듭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하더라도 몸으로 맺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는 저절로 맺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도우심 가운데 의식적으로 훈련을 해야 그 열매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열매가 바로 나에게 주어지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깨어 일어나야 하고, 사랑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거기에 헌신하고 노력하는 그러한 스스로 나아가는 삶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말을 듣습니다. 복음을 믿고 새 존재로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즉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필시 사랑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필시라는 말은 당연히 맺게 될 것이다, 또는 필연적으로 맺게 될 것이다라는 말을 암시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깨어 있으면서 말씀으로 훈련하지 않으면 결단코 사랑의 열매는 거듭났다고 해서 저절로 열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분명히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이면서도 자신의 어떤 특정한 문제, 뭐 마음의 문제든지 뭐 몸의 육적인 문제든지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또다 같이 빠져 있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게으름의 문제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혐오와 또 비관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경우를 보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주변에 기독교인이면서도 사랑의 열매를 맺는데 실패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필연적으로 사랑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책임한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훈련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왜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받고 그리고 구원 받았다고 하면은 못하러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사랑해라 부지런해라 충성해라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왜 있겠습니까? 그것은 전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열매를 거두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선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동기를 부여하고 그 동기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열매를 목적으로 살아가라는 그러한 마음에서 주시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저 얻는 성령의 열매 없습니다. 몸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지난주에 우리 로마서 보셨지만 고린도서를 통해서 바울이 또 어떻게 성도의 몸을 강조하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설교의 첫 번째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잠깐 보셨지만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이 과연 어떤 뜻인가,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제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서를 우리가 이제 많이 익숙하시고 또그 고린도서에는 유명한 말씀이 많고, 특별히 이제 사랑장 그리고 또 부활장 이런 거 13장 15장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많이 듣고 그리고 설교도 또 익숙하게 들은 줄 압니다. 근데 우리가 그 고린도서를 쓰게 된, 바울이 쓰게 된그 동기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 그 동기는 뚜렷한 한 가지였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이 고린도 교회는 분파로 말미암아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분열이. 분열이 일어나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분파가 일어났던 것이죠. 우리 교회는 분파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분열이 없다고 또 말할 수 없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각자가 자기 자랑을 하고 또 파로 나뉘어서 교회의 하나됨을 깨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분열이죠. 교회의 하나됨이 깨어진 것. 그런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이 교회를 어떻게 하나 되도록, 사랑하는 한 공동체로 형성되도록 도울 것인가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16장이라는 긴 서신으로 이제 다가서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에서 매우 큰 비중을 가지고 표현되는 말이 이제 후반부에 들어가면 뭐 중후반부 정도가 되겠습니다. 10장부터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그리고 그 이야기의 문맥 속에서 중심이 되는 사상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러한 그 사상을 갖습니다. 10장, 11장, 12장을 걸쳐서 그 문맥의 중심이 되고, 또 유명한 사랑장인 13장에서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죠. 노래로도 만들어져서 뭐 잘 아시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참는 게 오래 참는 겁니까? 막상 답하려고 그러면 어려우시죠?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의 훈련을 자극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방법을 찾아야죠. 그래서 이제 뒤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사랑이란 무엇이냐? 사랑이란 내가 속한 그리스도의 몸, 그 몸에는 다른 지체들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몸에,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다른 지체들을 내가 나를 어떻게 활용해서 그들을 도와주고 위할 것인가? 그것으로 나타나는 행위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13장의 말씀에서 비추어질 때 이 사랑이라는 것은 성품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벌써 두 번 정도 더 말씀을 드렸는데, 성품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나 관계나 상황에 대한 반응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러면 오래 참는 그 반응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몸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품적이라는 말, 이 말은 내면적이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몸에 익숙해진, 몸으로 길들여진 그런 어떤 수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의식할 줄 알고, 서로 배려할 줄 알고, 함께 몸을 세워갈 줄 아는 것, 그것이 사랑이죠. 성품에 관계된 것이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나 즐겁자고, 나 편하자고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 오늘 또 보시는 고린도 전서에서는 서로에게 덕을 세우는 목적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성품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또 상대에게 덕을 세워주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그것은 사랑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서로에게 덕을 세워야 한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몸이 더 강건하여지고 더 깊어지고, 또 공동체적으로 우리 진선미의 성령 충만이 높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선하심과 아름다움이 더욱더 아름답게, 더 풍성하게 표현되면 그것이 바로 서로에게 덕을 세워주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지체의 삶의 방식과 행위는 덕이 세워져야 한다는 목적 아래 풍성해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포인트인 것이죠. 우리는 어디서 어떤 사랑을 하든지 간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성품적으로 또 이렇게 덕을 세워주는 목적 아래 성경적인 사랑을 배워가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13장에서 사랑을 말했고, 14장에서는 교회에 덕을 세운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많이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도 제가 성경 말씀이 많아서 슬라이드로 비춰드리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오나요? 안 됩니까? 예. 고린도전서를 중심으로 해서 볼 텐데요. 지금 제가 13장 제가 다 이거 지금 미스해 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자, 4절 14장 4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방언을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경고하는 말씀이죠. 또 5절에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 또 12절에도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 다음에 17절에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한다. 이러면 안 된다 이것이죠. 26절에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40절 말씀에 기억하셔야 될 말씀이죠. 모든 것을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하라. 참 중요한 말씀이죠. 이렇게 우리 고린도서를 보면은 10장부터 나오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상 아래에서 우리가 사랑을 하되 성품적으로 그리고 덕을 세우는 한 목적 아래에서 사랑하라. 그 사랑이 헛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특징을 사랑의 특징을 빗나갈 때 헛될 수 있다. 나만을 위한 사랑 될 수 있고 얼마든지 나만 기분 좋은 사랑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제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로서 고린도전서 10장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 근데 이 사상은 고린도전서 초반부부터 사실은 나오는 그런 사상입니다. 일찍이 말씀드리기를 고린도 교회는 분열된 교회라고 했죠. 교회 지체들이 유기적으로 화합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찢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찢긴 상태에서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의 상과 하나님의 칭찬이 없다,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그 어조로 이제 강력하게 나가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는 말씀이 3장에도 나옵니다. 3장을 보시게 되면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3장에 사람이 두 가지 종류의 공적을 쌓는 사람이 있다 이것입니다. 근데 이것이죠. 3장 8절에 보시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일한 대로라는 말은 선교적 차원에서 하는 일을 말합니다. 봉사와 헌신과 전도와 이런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 자신을 자기 중심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적인 차원의 일이라는 것은 이타적인 일을 말하는 거죠. 그런 성격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또 하나는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일. 공동체를 세우는 일은 제가 앞서서 덕을 세우는 것. 그죠? 그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서 이제 3장 11절부터 길게 얘기합니다. 제가 쭉 이제 펼쳐놓고요.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자, 네, 다 나왔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사람이 일하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일하는 결과에 따라서 어떤 공적이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을 주시는 공적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다 물거품처럼 허무해지는 공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비유로 말하건대 12절에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된 공적은 남는다. 그대로 남아서 상을 받는다. 그런데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된 공적은 다 주님 앞에서 타서 없어버려진다. 버려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다 불타는 그런 공적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은 받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다. 이 말은 뭘까요? 아, 조금 좀 부끄러운 마음. 아쉬운 마음, 후회되는 마음, 그런 것이 주님 앞에서 여실히 드러나는 그런 상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선교적인 차원에서 일, 또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 아니면 하나님의 계산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것이죠. 뚜렷하죠. 그리고 제가 6장으로 좀 건너뛰어 보겠습니다. 6장의 12절 이하에 보시면은 이제 성도의 몸이 과연 어떤 목적과 또 특징을 갖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거 꼭 기억하셔야 할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의 사욕을 차리는, 배를 채우는 그러한 욕심이 있는 삶, 또는 자기의 몸을 음란해 드리는 그런 그 몸을 몸으로 살 수 있는데 그런 몸은 가당치 않다라는 거죠. 그 몸은 그런 것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된다. 즉 선교적인 차원의 일과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쓰여져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주는 무엇을 위하신다고요? 몸을 위하신다고요. 주는 우리의 영혼을 위하신다. 말 맞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하신다. 맞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마음과 영혼을 위하시는 것이 몸을 위하시는 것까지 나간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19절, 20절의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그래서 거룩한 집이라는 뜻으로 성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소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으로 산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될 때는 우리의 자의와 결심에 의해서 결단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자의로 아니 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구원 못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우리가 애당초 말하자면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스스로 사인을 하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내 거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이 나를 사셨으니까. 그러므로 당연하게 나는 나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자, 몸이란 단어 지난주에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죠. 우리 그리스 사상가들, 철학자들이 이 몸을 영혼의 감옥이다, 영혼의 사슬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했죠. 그때 그 몸이란 단어가 헬라말로 솜마라는 단어입니다. 솜마. 여기서도 똑같은 솜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너희 솜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솜마를 주께서 위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으로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 주님의 뜻과 주님의 성품을 우리의 몸을 통해서 드러낸다라는 거죠. 이것이 영광 돌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주님께서 사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세계로 들어오는데 우리에게서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었던 것이 바로 이것에 사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보혈에 가치가 있는 자입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지금 복음의 세계로 들어온 것이죠. 자, 우리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은 결혼 비유를 통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이제 그 다음 장 7장에 보면 남편과 아내의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죠. 남편이 아내가 있는데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자기 몸을 마음대로 남용할 수 없고 또 다른 어떤 뭐 여자에게 자기 몸을 팔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자기는 자기 그 남편은 아내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와 같이 그리스도께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게 있는 감정이나 생각이나 있는 그런 것을 훈련하지 않고 또 가꾸지 않고 그대로 몸으로 표현하는 습성을 사는 삶은 결코 신앙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는 원래 좀 솔직해요. 나는 원래 좀 직설적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받아주든지 말든지 그건 당신 문제이고 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신앙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몸을 지금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사 그것이 가식적이지 않아서 좋은 면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지나치게 의식하면서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고 정말 평강과 나 자유를 위해서 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세속적인 의미에서 건전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기의 생각과 감정이 걸러져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정제되어야 되는 것이고 가꾸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아 속 시원하다. 아 나랑 맞아. 화통하네. 이렇게 하면 그냥 세상에서 친구나 뭐 교회 안에서 친구나 다 매 일반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난 받아줄 수 없다. 그러면 그건 아니죠. 그거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도 받아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당사자가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제되지 않은 채로 원색적으로 감정을 표현해요. 뭐 감정을 표현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감정을 표현하고 생각나는 말을 하든지 아니면 말하고 싶어도 안 하든지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무슨 뜻인가요? 나는 주님의 뜻 의식하지 않고 삽니다. 나는 주님의 나에 대한 개입, 나는 거부합니다. 나는 주님이 나 자신을 향한 그런 궁극적인 목적을 나는 쫓아가는 삶은 나 지금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나는 주님의 몸의 구속을 거부합니다. 이런 말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 한번 우리가 성찰해 볼 필요가 있겠죠. 물론 자기를 내면으로 너무 억누르는 것도 비신앙적인 것입니다. 괜찮은 척, 또 너그러운 척, 이게 굿보이 신드롬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런 거. 제가 거기 많이 시달렸던 사람이라서 제가 잘 아는데요. 아직도 이제 저를 굿보이 신드롬이라고 보는 분들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다가 제가 언젠가 저의 저됨을 보여드릴 날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굿보이 신드롬 좀 많이 극복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과 더불어서 또는 뭐 본성적으로 좀 무시하는 또 무정한 그런 사람들이 있죠. 다 몸의 훈련이 필요한 미숙한 상태임을 그 현 주소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마음으로 사랑하면 되지. 이거 분명히 제가 이교도적인 말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의 제2막에서는 이 몸의 훈련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을 품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좀 제가 추려서 말씀드리는데 원리는 이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세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드리라라는 말 기억하세요.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라는 의미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또 잘 가꾸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것도 하나님께 내 자신을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반면에 내게 아직 수준 미달인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길이 열려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이제 차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제 자신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것을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이제 제가 이제 시편을 읽다가 또 특별히 눈에 들어온 구절입니다. 다윗의 시편인데요. 18편 23절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또박또박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아멘. 이런 자신 있는 어떤 사건이나 경험이 있으십니까? 정말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거나 아니면 내가 극도로 흥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내가 그걸 잘 참아서 정말 극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평강이 왔고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그 사람마저도 불쌍하게 여겨지고 내게는 정말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자부심으로 채워지는 경험이 있었다면 바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 없으셨어요? 있으셨죠? 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온전함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이 인간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거죠. 성경적으로 살면 가능하다. 또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이죠. 축도로도 많이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영과 혼과 몸이 일체가 된 그러한 삶,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 그렇게 살 수 있다. 그러한 삶이 계속 주님 앞에서 보존될 수 있도록 그것을 향해서 살아가라. 지금 이런 말씀이죠. 이렇게 제물로 드려야 하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열려 있죠. 두 번째로 이것이 이제 좀 긴 단락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아직 정제되지 않고 그리고 길들여지지 않은 아직 주님의 진리를 드러내기엔 아직도 좀 미숙한 그런 죄로 물든 표현이나 방식이나 아니면 습관이나 뭐 이런 등등의 그죠? 그런 것들이 나를 지배하는 몸의 지체를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그럼 구체적으로 지체를 하나 좀 꼽아보겠습니다. 우리의 몸에는 뭐 방식과 표현과 습관이 다소 좀 미숙하기도 하고 잘못되어 있기도 하고 그런 길들여지지 않은 그런 그 지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몸에 가장 작으면서도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지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어떤 분은 이 실제로 보여주시면서 혀 이랬습니다. 이것입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말로 살고 말로 죽습니다. 공동체 죽이는 길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정말입니다.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에 너무 약점이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 세상은 다 자기 표현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너나 그냥 정제 없는 그 가꿔지지 않은 말들을 막 하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저도 포함합니다. 뭐 저는 뭐 별개 사람이라고 뭐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9절의 말씀이 너무 길어서 한 슬라이드에 다 나오지 못하는데요. 먼저 5절까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두 눈으로 잘 따라 보십시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어제 2000년 전에도 뭐 오늘날과 동일했던 것 같습니다. 3절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말들에게 이 입에다 재갈을 물리는 것은 주인에게 순종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말을 제어하고 말을 절제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 앞에 순종하게 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말을 조심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4절 또 배를 보라. 좋은 비유입니다.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6절부터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어휴, 이런 끔찍한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한 말이, 나를 더럽히는 말이 있다면 그것이 지옥불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점점 더 무서워지죠.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9절까지만 제가 읽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혀를 길들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피조물들은 길들였고 길들여져 왔다. 그런데 혀는 사람이 길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노력해보세요. 인간적인 힘으로는 내 혀를 제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먼저 인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혀를 누구에게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혀를 하나님께 정말 제물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이 불쾌하다, 죽이는 독이 있고 악이 넘치는 너의 혀를 나한테 주다니,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옳다구니 잘했다, 이건 정말 네가 나에게 주어야 할 내가 기뻐하는 제물이다. 그 앞서서 긍정적인 그런 삶을 주님께 제물로 드릴 때 기뻐하시는 그런 기쁨과는 좀 뉘앙스가 다르게 정말로 내가 이것을 너에게서 처리해주고 싶었다, 내가 여태까지 네가 드릴 때까지 기다려왔다, 그렇게 하면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것입니다. 자식이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뻔연히 있는 줄 알면서도 자식이 자존심이 있고 또 뭐 인격이 있으니까 말을 못하지만, 자, 그 문제를 가지고 자식이 저한테 와서 아빠 저는 사실 좀 문제가 많아요, 이렇게 얘기해오면 정말 너 얘기 잘했다,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혀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자신의 혀가 길들여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면 다소 인정은 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내가 그 정도로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는가? 별로 생각이 안 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쉽게 또 생각이 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나는 말실수가 있긴 한데 근데 뭐 말로 사람에게 뭐 독을 막 쏘아대거나 뭐 그게 그런 건 아니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죠? 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 속으로는, 그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내가 죽이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을까요? 자신의 말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지체로서의 혀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렸을 리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나는 문제 없다는데 어떻게 그것을 제물로 드리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그 말의 문제, 이것은 어떤 공동체를 가보더라도 정말 말이 제일 심각한 문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교회에서 이렇게 치리할 때 이렇게 이제 징계하는 그런 그 어떤 기록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들이 나와 있는데 도표 이제 테이블에서 어떤 죄 뭐 몇 년도에 뭐 어느 교회에서 몇 번 치리했다, 뭐 어떤 죄 뭐 몇 번 치리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거의 모든 교회가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가십입니다. 가십. 그 사실을 아십니까? 어느 교회도 거의 예외가 없는 것 같아요. 이 가십은 정말로 굉장히 교회에서 징계받아야 할 그런 죄입니다. 근데 오늘날엔 그거 징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로 하죠. 좋게. 근데 이건 정말 심각합니다. 특히 교회 이제 의견을 모으고 또 이제 한 마음이 돼서 나가야 한다고 할 때 정말 다른 사람 기다려주고 자기 말에 자기 입에 재갈 물리는 그 훈련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참 많이 어려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죠. 그런데 성경은 말에 있어서도 주님께 합당하게 성숙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다윗의 이런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시편 17편 3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입으로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흠을 찾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이것은 그냥 피상적인 그런 문제로 자꾸 쳐버리니까 내가 이것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가 못하고 있으니까 주님께 점검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아니면 내일이라도, 내일 아니면 일주일 안에라도 점검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에 대한 이 문제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물로 드리는 방법 아주 간단하죠. 첫 번째는 주님, 저의 혀와 입술은 범죄하는 지체입니다. 정말로 범죄하기 쉬운 지체이고 정말 내가 여태까지는 큰 실수 없었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당장에 말 한마디 잘못하면 온 공동체를 불살라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한 혀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저입니다.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을 한 번 하는 것으로 맞춰지는 게 아니라 이 문제의식을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 1년 정도 지속적으로 자신의 혀에 대한 집중적인 성찰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평생 수십 년 사는데요, 1년, 2년 이 위험한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집중해서 지속적으로 드려보는 그런 기간을 갖는 것은 절대로 아까운 시간이 아닙니다. 해볼 만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 혀를 지켜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내 말을 멈추는 것이죠. 그것이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나오고 있나요? 작동이 안 되네. 제가 하도 몸을 돌리기가 싫어가지고 여기 거울을 갖다 놨습니다. 이거 끝난 겁니까 지금? 아직 많이 남았는데 다시 한번 정돈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혀는 그렇다고 치고요. 또 한 가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지체 중에 저는 눈에도 문제 많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우리 눈은 온통 예쁜 것, 자극하는 것, 섹시한 것. 요즘 섹시란 말 참 많이 쓰잖아요. 그죠? 애교스럽게 많이 쓰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섹시란 말은 음란한 말에 속했었는데 이게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어서 제가 이렇게 편하게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에 끌려는 것이 많습니다. 오죽하면 요한 1서 2장 16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안목의 정욕. 눈을 통해서 우리가 중독되는 거 많습니다. 뭐 음란 비디오 같은 거 중독되기 쉬운 것이죠. 쇼핑 중독도 마찬가지죠. 눈으로 자극되니까 자꾸, 그죠? 이런 것 문제뿐이겠습니까? 이게 중독이라는 심각한 증세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눈에 문제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눈을 얼마나 잘 길들이는 것이 중요한지를 먼저 각인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특정 대상에 대해서만 눈이 중독이 돼버리면 아름다운 것을 보아도 의미 있는 것을 보아도 그 깊이를, 그 진가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노인의 아름다움, 농부의 땀, 진가와 거기서 아름다움을 보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것에 하도 눈이 팔려 있길래 그런 아름다운 실체를 보고서도 아름다움을 못 느끼는 것이죠? 우리 눈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는 우리의 지체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죠. 우리의 눈은 정말로 너무너무나도 신비로운 것입니다. 이 현상적인 것만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하나 뚫어지게 보면은 그 속에 있는 아름다움과 진가가 층층이 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눈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겉으로 보이는 거 그것만 보고선 지금 대단해, 뭐 굉장히 예뻐, 내가 저러고 되게 좋아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싫어하는 것도 뚫어지게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럼으로써 그 속에서 아름다움과 진가를 가치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개미들이 막 돌아다니는 것을 보면서도 야, 저 개미들에게는 성실함이 있구나. 그래서 잠언에서는 개미들의 부지런함을 배우라고 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배울 수가 있다는 거죠. 눈으로 보고 배우는 것이죠. 그것과 이제 더불어서 말한다면 뭐 여러 우리의 몸은 다 감각하는 기관들이니까요. 그죠? 감각 기관들. 육신의 정욕. 다 마찬가지죠. 우리 몸의 감각 기관이 중독되기가 너무 쉽죠. 요즘은 중독이 아마 굉장히 큰 이슈 아닙니까? 이게 정욕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마약 중독, 술 중독, 내 몸에 특별한 자극과 쾌락이 느껴지는 것, 그것을 너무나도 집착하고 원하게 되는 그런 삶으로 가버린다는 거죠. 하나님께 한 번도 제대로 고백하고 드려본 적이 없으니 이것이 문제인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의 의식이 무뎌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누추하고 부끄러운 것들을 왜 주님께 드려야 합니까? 이것을 드리지 않으면 인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고유한 목적,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독에 빠진 사람이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느끼고 싶은 것만 느끼는 사람이 진실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진실한 사랑할 수 없고 또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 중독에 빠진 상태에서 누가 나를 진실로 사랑해 준들 그 사랑이 귀찮을 뿐이죠. 나는 중독의 그 물질 또는 그 대상을 찾아가야 하는 그런 정열만을 갖고 있을 뿐인데 누가 나를 예쁘게 사랑해 주고 그리고 좋은 말로 다가와 주고 배려해 주고 칭찬해 주고 하는 것도 귀찮을 수 있는 것이죠. 약물 중독에 빠진 사람이 뭐 진실하게 자기를 사랑하는 친구가 다가왔다고 해보십시다. 참사랑을, 그 친구의 우정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를 피하고 그 사랑을 거절하고 약물을 찾아 떠나겠죠. 술 중독에 빠진 사람이 부모가 정말 사랑으로 그것을 말린다고 한들 그것이 헤어져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죠. 부모를 피해서 술을 쫓아가는 것이죠. 자기를 은폐하고서라도 술을 쫓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가 이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 무언가 우리 각 지체가 우리 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일이 없으면 그럼 우리는 사랑할 수 없고 사랑받을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이 정말 큰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을 할 수 없는 것이 그럼 또 왜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사랑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모든 피조물들,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사랑할 수 없고 사랑받을 수 없다면 우리는 역창조이죠. 역주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혼돈과 어두움과 공허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이전에 그 정말 비참한 삶, 그 상태로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재물로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간과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제가 그토록 피력하고 싶은 것입니다. 두 시간에 걸쳐서 제가 몸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 정말로 지난 시간 제가 마지막 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진정으로 가지고 있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그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심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부인하고 저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 몸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저버릴 수 있는 분명 가져올 수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 이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군인이 훈련을 거부해서 이렇게 이퀴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질없는 군인으로 있으면 자기만 형편없는 군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났을 때 모든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사랑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나만 부족하고 나만 사랑 없는 존재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정과 나의 공동체가 정말 어떠한 사단의 위협이라든지 어떤 우리가 극복해야 할 큰 장애물이 왔을 때 그냥 생명 없이 핍절함과 황폐함으로 내딛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나 하나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의 훈련,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말 우리가 내적, 외적으로 이퀵되게 하는 것, 그죠? 이퀵되게 하지 않은 것은 그것은 우리가 몸을 훈련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몸의 훈련이란 제가 줄여서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생명이 우리의 내면에 있습니다. 내 이 내면의 거듭난 생명은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갈구합니다. 그것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려고 나의 삶의 모든 초점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욕에 빠진 몸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내 진짜 소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풍성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발견했을 때 내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공급, 자원, 이런 것들의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고 정말 내가 찾던 것이 이것이었는데 평강이라든지 정말 온유함이라든지 인내라든지 이런 것의 가치를 발견하고 사모하면서 훈련을 통해서 그 내적 가치가 나의 몸으로 드러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뭐 이런 말씀 좀 제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혀를 이제 제물로 드린다 할 때 열 번이면 열 번 다 하시기는 너무나 힘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각자가 정하시는 만큼 난 열 번에 한 번이라도 하겠다. 난 열 번에 세 번 정도 하겠다. 그렇다면은 그 말을 자기의 말을 그 앞에서 지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그 사이에 주님께 나의 혀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인정함으로써 네, 참 위험성이 있는 현대 지금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저의 혀를 지켜주십시오. 자 그러면 그 사이에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의 자원과 축복이 내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경험을 분명하게 하실 기회가 있을 올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정말 이것이 축복이구나 싶을 정도의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냥 말을 내뱉어버렸습니다. 그럼 벌써 시간적으로 여유도 없었어요. 드릴 시간도 없었고 뭔가 하나님 나라로부터 받을 그런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없어서 받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도 받지 못했고 또 생각과 표정에 내가 정죄할 수 있는 그 시간도 받지 못했고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풍성한 여유도 갖지 못했고 상대방을 위한 배려 그런 것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써 내가 누리는 평강과 안이 그런 거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과정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자원이 나의 소원에 반응해서 나의 소원에 응답하셔서 이렇게 내면에 채워지게 되면 그럼 몸으로 나타나는 성육의 과정 그러니까 성스러운 것,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 내 육화되는, 체화되는 그런 과정으로서 성육하는 삶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지금 이런 말씀입니다.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법은 성육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축복이 정말 진실로 거침없이 지속적으로 우리 모든 교우들과 또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내리시기를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정말 주님 앞에 내 안에 있는 그 거룩함에 대한 소원이 내 몸과 삶의 방식으로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자신의 문제 하나라도 우리 주님께 고백하면서 내 몸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기도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